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은 활짝 열고 집중하여서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깨닫고 새기며 그리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요 올해 여름 들어서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인데요. 첫 번째 여름 주일 벌써부터 더위의 기세가 심상치를 않습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예, 부산의 5월 기온이 지난달 5월 기온이 평균 기온과 평균 최고 기온 모두 다 무려 111년 만에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좀 선선했는데 예, 지금은 예배 드리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될 만큼 예, 더위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죄송한 것은 설교하는 저는 요 뒤에 선풍기가 있어요. 그래서 더위를 별로 못 느끼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더우신지 안 더우신지 제가 모릅니다. 그래서 덥다고 하시면은 아 이러지 마시고 예, 그 뒤에서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알아서 에어컨을 조금 이렇게 벌써 틀으셨네요. 센스도 있으셔라. 자, 그래서 이렇게 더위가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설교 말씀에 대한 우리의 집중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재미있는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설교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동호회가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 재미있는 이름만 전문적으로 찾아주는 인터넷 동호회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등재된 이름 중에 재미있는 이름 그리고 희한한 이름에 대해서 쫙 소개를 했어요. 몇 가지만 예를 들면 김치국, 설사국, 변기통, 피바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이거는 뭐 그 정도는 뭐. 자, 근데 좀 더 센 이름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임신중, 엄청나, 지자랑, 왕변태, 석을련. 욕 아닙니다. 예, 조진년, 이시발. 이것도 역시 욕 아닙니다. 예, 엄연히 주민등록증에 등재된 정식 이름이에요. 예, 사실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름보다 훨씬 더 센 이름도 있는데 예배드린 자리라서 요 정도만 소개하고요. 그 다음 이제 희한한 이름 몇 가지만 예를 들면 한성대 39명, 강원대 16명, 서강대 3명, 건국대 1명, 그리고 한양대 1명, 이화대 1명. 지금 말씀드린 거 대학 합격자 숫자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한성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39명 산답니다. 그리고 서강대라는 이름이 3명, 뭐 한양대 라는 이름이 한 명, 이화대 한 명. 서울대는 아직까지 없대요. 그러니까 서시선 가시는 분들 한번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우리나라에 두 명이 있다고 합니다. 두 명. 성이 예시고 이름이 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간 우리나라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재미있는 이름들은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려고 만들어진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위하여 귀중한 의미가 담겨있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이죠. 우리 모두의 영원한 주인공이신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알려주신 이름으로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 구원의 거룩한 사명이 담겨진 참으로 귀중한 이름인데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라는 이름 외에도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이름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저기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복의 기준이요, 출발이요,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와 같은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시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첫 번째 본문인 이사야 9장 6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이름들이 나타나 있는지 확인해 보면, 자,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다섯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묘자, 두 번째 모사,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네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 다섯 번째 평강의 왕. 이렇게 다섯 가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나타나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이름에는 저마다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들,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저 다섯 가지 이름에 담겨진 의미를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저 다섯 가지 이름 중에서 여러분의 눈과 귀를 두 번째, 모사라는 두 번째 이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모사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요에츠라고 하는데 상담자, 지혜자, 그리고 위로자,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 중에서 모사라는 단어를 위로자라는 뜻으로 볼 때 여기에는 참으로 깊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름을 모사, 위로자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만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우리가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예수님만의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만의 위로의 방법은 무엇일까? 자, 지금부터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구체적인 첫 번째 방법,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오늘의 두 번째 본문 히브리서 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히브리서 4장 14절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런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큰 대제사장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다음에 나와 있죠.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큰 대제사장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의 죄 용서, 인간의 죄 용서와 관련된 이유입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히브리서 9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저기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염소와 송아지를 죽여서 희생제물 드린 거,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그와 같은 희생제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 저기 보셔요. 오직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했다고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게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의 보혈을 통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씻어주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첫 번째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 두 번째 이유가 오늘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히브리서 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두 번째 이유, 저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명명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동정한다는 거 헬라어로 쉼, 파데사이라고 하는데 이건요, 뭐 단순하게 불쌍히 여기다, 안 됐다 이런 뜻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동정하신다는 거, 동정한다는 거, 잘 들으십시오. 함께 느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상대방의 상처를 보며 함께 아파하는 거. 상대방의 멍든 가슴을 보며 그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거. 그것이 바로 연약함을 동정한다는 뜻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우리와 함께 느끼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바라보시며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오. 그리고 우리의 멍든 가슴을 보며 우리를 붙잡고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느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대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감동을 넘어서 온몸에 전율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 다음 모든 일에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와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저 말씀, 일부 안티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실수하셨어, 예수님도 잘못을 저질렀어, 예수님도 윤리 도덕적으로 보통 사람들처럼 흠이 있었어, 그런 뜻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신이신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되셔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이신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우리가 똑같이 겪으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버드대학교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쳤던 헬리나 웬 교수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위로하심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당하시고 상처를 받으시고 아픔을 겪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루에 한 끼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이들의 서러운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육신적인 건강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차례, 수십 차례 수술을 받고 병원을 내 집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의 마음, 안타까운 그 마음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만인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홀로 살아가는 이들의 외로움이 무엇인지, 사람 때문에 사랑과의 관계로 인하여 상처받은 이들의 찢어지는 아픔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에게 와 우리에게 건네는 그러한 위로,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처럼 허무하게 다가올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참신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당하시고 상처를 받으시고 아픔을 겪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당한 고통과 상처와 아픔, 그것을 함께 느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눈물 흘리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구체적인 두 번째 방법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진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보면 구수한 냄새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막. 그쵸? 구수한 냄새가 막 진짜 느껴지는 것 같은 된장찌개가 위에 있고요. 예, 밑에 있는 건 뭔 만화 그림 같은 게 밑에 있는데, 밑에 있는 것은 모바일 게임. 예, 모바일 게임이 하나로서 게임 주제는 시골에서 농장을 일구는 겁니다. 요즘에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게임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저 게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건전한 게임인데, 자,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기 있는 사진 두 장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조용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는 된장찌개고 또 하나는 시골 농장을 주제로 한 모바일 게임인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어저께 제 아내한테 저기 있는 사진 두 장을 말하면서 보여주면서 공통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시골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된장찌개는 시골에서만 먹는 건가? 예, 그랬어요. 자, 저기 있는 사진 두 장의 공통점은 시골이 아니고요, 힐링입니다. 힐링. 그 한국인의 힐링 푸드 1위가 된장찌개랍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저 시골농장 모바일 게임, 귀농을 꿈꾸고 있는데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귀농을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개발한 힐링용 게임이랍니다. 아니, 무슨 힐링 게임이 그런 게 다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힐링 푸드, 힐링 게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힐링 그림, 힐링 대화, 힐링 미션 등등,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나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힐링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 시대, 오늘날 이 시대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다양하고 또 기발한 힐링의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회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추천하는 가장 좋은 힐링의 방법, 뭐 힐링 푸드, 힐링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좋은 힐링의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예. 아주 아름다운 풍경 아닙니까? 저기가 어디냐고 묻지 마십시오. 저도 모릅니다. 예. 잔잔한 강이 흐르죠. 예. 숲이 우거져 있어요. 그 속에 있는 그림 같은 섬 하나. 그림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곳에 가면 뭐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힐링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힐링의 방법이 뭐예요? 힐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저렇게 좋은 곳,
힐링이 이루어지는 장소, 그곳으로 가는 것, 그게 가장 좋은 힐링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 두 번째 방법 역시 이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다 같이 화면을 통해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구체적인 두 번째 방법이 뭡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저기서 나오는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원래 구약 성서에 나오는 지성소, 성전 안에 있는 가장 거룩한 장소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지성소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은혜의 보좌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얼핏 생각하면 아, 내 발로 나왔는데, 아,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하나님 만나는 장소로 우리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의 보좌로 나왔을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은혜의 보좌로 나왔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설명을 했는데요. 미국 휘튼대학교의 예배학 교수로서 40년 넘게 예배 사역을 실천해온 로버트 웨버 목사는 은혜의 보좌로 나와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은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아주 독특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은혜는 잊혀질 수 있는 은혜이다. 잊혀질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잊혀질 수 있는 은혜라는 게 뭡니까? 내가 경험한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잊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쓰라린 기억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을 때 비로소 잊혀질 수 있다, 잊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2010년 스페인에서 시작돼서 현재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이슈가 있어요. 뭐냐? 개인의 잊혀질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법으로 보장해야 된다. 이것은 흔히 개인의 잊혀질 권리 반대 공공의 알 권리하고 이제 반대되는 개념으로 많이 설명한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한 개인에게 있었던 수년 전, 수십 년 전 사소한 일, 사생활까지 인터넷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당사자가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제발 그런 거는 이제 더 이상 대중들의 기억에서 잊혀져야만 한다. 그것을 이제 법으로 제정해달라. 그 말이죠. 이와 같은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 제정과 적용에 대한 논쟁,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 아무리 법적으로 개인의 잊혀질 권리를 만든다 해도, 보장한다 해도, 한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와 아픔까지 잊혀지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해야, 무엇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와 아픔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잊어보려고 해도, 세상에 있는 수많은 가지가지 방법을 동원한다 해도, 우리에게 있는 이 상처와 아픔, 우리 마음속에 박혀있는 이 상처와 아픔이 온전하게 잊혀지고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하게 덮어주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박혀있는 온갖 상처와 아픔들을 온전하게 덮으사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위로입니다. 미국 감리교 목사로서 500편 이상의 영성시와 찬송과 가사를 쓴 렌터 윌슨 스미스 목사님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제목의 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위로하심을 노래했는데요.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 시의 한 대목을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내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는 힘든 일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내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에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것 또한 주님의 은혜로 지나가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모두 참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당하시고 상처를 받으시고 아픔을 겪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한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함께 느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사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저희의 마음속에 박혀있는 온갖 상처와 아픔들을 온전하게 덮으며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치유케 해주심을 저희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